예,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예, 주님께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시들이 있죠.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잘 나타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나타내서 너무 은혜 받는 시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CCM으로 찬양의 가사로도 쓰이는 그런 많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시편이 아마 시편 62편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1절, 2절이 고백되어지고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벌써 이제 멜로디가 떠오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참 이 너무나 어메이징한 이 가사를, 시편을 누가 지었나요?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죠. 예,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어디서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예, 왕이 되기 전인지, 왕이 된 후인지, 죄를 짓기 전인지, 압살롬에게 쫓긴 후인지,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이 시 자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다. 다윗이 좌우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시 안에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다. 다윗의 시선이 상황과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이 시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상황이 막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막 달려가면 마음도 막 분주하고 삶도 막 분주하죠. 이걸 어쨌든 해결해야 돼. 그래서 막 머리도 쓰고 막 어쨌든 해결하려고 참 분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자, 주권자,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집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장에 책들을 빼곡히, 저희 집에 항상 한나 책만 있었거든요. 근데 제 한 구석에 책들이 가득 이제 쌓였어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내가 읽고 있든 없든, 예, 저희 어머니도 진짜 이제야 목사집 갔다 이렇게 예, 제가 얼마나 읽었는지 이런 건 상관없이, 근데 저도 이제 책 제목만 봐도 안 읽었는데 막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예,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찔리죠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 이름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에요. 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쓴 분이 목사님인 걸 알고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제목,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새겨들을 말인 것 같아요. 다윗이 여유 있고 한가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잠잠히 바랬던 거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 있어요. 우리에게도 좀 그런 책값이 좀 필요하죠. 자, 시편 25편 1절이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의로로 보나이다. 예, 동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악인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인의 시선. 좀 다른 측면이죠. 의인의 시선이 지금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선이라면 오늘은 악인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11장에 악당 중에 악당이 나타나요. 이 악당의 이름이 뭐죠? 이진택이 아니라 예, 뭐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다윗입니다. 예, 되게 당황스럽죠. 시편 62편의 고백, 아 25편의 고백, 무수히 많은 감동적인 그 시에 진짜 고백을 했던 다윗이 오늘 11장에서는 악당 중에 악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생각해 봐야죠. 원인이 뭐야? 문제가 뭐야?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야? 아, 참. 범죄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사무엘서에는요. 악한 영의 역사를 얘기하죠. 그렇죠? 사울 왕에게 악령이 씌어서 그 포악해 주고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도 악령의 존재도 얘기하고요. 역사를 얘기해요. 근데 오늘 11장에 다윗의 악행 가운데 악령의 역할은 나타나지 않아요. 예. 만약에 이게 악령의 주도적인 어떤 일이었다면 사무엘서 기자가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무엘서 11장에 다윗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악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요, 이미 악당이 된 악인이 스스로 벌이는 주도적이고 치밀한 악행의 시리즈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않아서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아서 지금 왕들이 나가는 시기라고 굳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기에 궁전에 있어서 장소의 문제인가? 일을 열심히 안 했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이죠.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고요. 다윗에게 궁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다윗이 누리는 평안함은 안락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풍요로움과 안락함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악하지 않아요. 마치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뿌린 것이 돈 자체. 아름다운 여인, 멋진 집, 좋은 차 이런 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 안락함 자체가 악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간음죄라는 이 범죄 사건의 시작, 발단이 무엇일까? 예, 2절에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녁 때, 예, 이제 해가 지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Late afternoon이에요. 저녁 때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시험이 어느 날 늦은 오후에 불현듯 찾아왔죠. 그렇게 보여요. 2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일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낮잠을 잔 것이 시험에 빠진 원인일까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닌 것이 문제인가요? 옥상 위를 걸어서 문제인가요? 아니면 밤중에 밖에서 목욕을 한 그 여인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너무 예쁘게 태어난 바세바가 문제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무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적용하면 이런 게 돼요. 여러분, 낮잠 자면 그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옥상 절대 걷지 마세요. 예쁘게 태어나면 벌써 제 덩어리야. 뭐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옥상을 거니는 것, walking in one late afternoon 이런 거는 잘못, 그거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인 거죠. 예, 그냥 상황인 것이에요. 상황들은 그거 자체가 악하거나 다윗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이 아닙니다. 원인은요, 그의 잘못된 시선에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그게 문제의 펀더멘털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옥상 왕궁이에요. 다윗성에서 아마 가장 높은 곳을 거느리고 있을 거예요. 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정점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옥상을 거느리고 있죠. 그런데 그는 그 옥상보다도 다윗보다도 그 자신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기보다는 이제 딱을 보고 있어요. 자, 뭐 재밌는 거 없는가? 아,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놀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뭘 갖고 놀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가진 건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어? 왜 따분해? 뭔가 재밌는 거 없나? 보고 있죠. 그의 시선이 위가 아니라 아래에 고정되어 있어요. 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던 영혼의 충만함, 그 뽀송뽀송함, 그 뿌듯함, 꽉참을 잊어버리고 그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시선이 지금 wrong direction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세바가 걸린 거죠. 그러다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와중에 바세바가 딱 걸린 거예요. 혹시 바세바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인이었을까? 그런 로맨틱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바세바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예. 왜 놀라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높은 성에서 late afternoon이에요. 이제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그때 지금처럼 막 가로등이 있고 막 빛이 휘황찬란한 게 아니잖아요.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미. 걷고 있고 아래에 봤는데 저기서 누군가 이렇게 어렴풋이 샤워하고 있어요. 샤는 물소리 차 소리도 안 나요. 그 소리가 나면 좀 섹시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도 안 나요. 멀어서. 근데 어디선가 이제 목욕하고 있는 게 어렴풋이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여인이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어떻게 디서닝해요? 못하죠.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착각에 빠졌어요. 착각에. 혼자만의 상상. 착각에 빠졌어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었고요.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박혀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정욕만이 남은 마음으로 밤길을 어슬렁거리고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잘 보이지도 않는 여인이, 그렇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니까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죠. 예, 감정이 요동을 쳐요. 이 아름다운 여인을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감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무슨 전개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시선이 벗어난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액션이, 감정도 따라오고 액션도 따라옵니다. 시선이 바뀌니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고 감정이 생기고 행동이 바뀝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이브의 모습하고도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자, 이브가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반드시 죽으리란 그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행하죠. 사단이 개입했어요, 거기는. 근데 사단이 먹어봐 얘기하고 먹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전개 과정이 있어요. 사단이 deceiving 했거든요. 거짓말 했어요. 몇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먹는 게 좋은 거야.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너가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아.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있던 그 마음의 시선을 거짓말을 해서 옮겨버려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요. 다른 무언가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착각하게 하고요. 속으니까 시선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쁜 분이야. 내 행복하기 원하지 않아. 나랑 상관없는 분이야. 나쁜 아빠야.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속고요. 시선이 바뀌어요. 하늘 위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땅 아래 선악과에 고정됩니다. 하나님이 너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 먹을까봐, 먹으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이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확 먹은 게 아니에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얘기를 듣고 속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다는 얘기죠. 눈이 선하게 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한 something special한 무언가로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먹었어요. 자, 퀘스천. 여러분, 이브가 오늘 처음 선악과를 봤을까요? 아니면 이미 선악과를 일상 가운데서 보며 지냈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지나면서 아담이, 이브, 저게 선악과야. 너 저거 먹으면 죽어. 왜? 잘 몰라. 그래서 먹으면 안 돼. 어떤 대화였든지 간에 요점은 이미 선악과는 거기에 에덴 동산이 창조한 이래로 계속 있었어요. 계속 쭉. 1년, 2년, 10년, 몇 년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오늘 유독이 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로 보였어요. 이제 먹지 않으면 안 돼. 이걸 먹어야만 돼. 이걸 먹어야만 내가 특별해져. 이걸 먹어야만 내 행복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 거죠. 감정과 생각이 막 토용돌이 치는 거예요. 속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속으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면 속죠. 그래서 내 시선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요. 그러면 이제 범죄들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이브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이제 줄줄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이브의 자손인 우리도 그렇게 범죄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틀어졌을 때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마음의 시선이 틀어지면 목사여도 그렇죠 설교를 해도 성경을 가르쳐도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우리 보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브가 이제 선악과를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먹은 거예요. 그런 감정이 필링이 있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정에 의지해서 결정을 합니까? 그러다가 뒤통수 맞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그 본질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롱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은 감정이잖아요. 그게 무슨 악해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분별력,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매여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도 고스란히 나타나죠. 자, 여러분 스마트폰, 예, 이 친구, 게임,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니까 여름에는 꼭 여행을 가야 돼. 피크닉. 여행은 꼭 가야 돼. 여행 안 가면 내 삶이 우울해. 꼭 그런가요? 여러분, 해외여행 좀 다녀야죠. 예. 이런 거 없어도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없었어요. 50년 전만 해도. 우리 해외여행 이런 게 어딨어요. 피크닉이 어딨어요.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서로 복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속고 있어요. 이 정도는 입어야지.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 학교는 가야지. 이 정도 직장은 가져야지. 이런 여자는 돼야지. 이런 남자는 돼야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것. 실은 그런 분은 한 분뿐이 없죠.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꼭 있어야만 할 것들이 날 속이는 것들이 있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 반드시 꼭 이것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의 결연한 의지로 저희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끊었습니다. 일주일뿐이 안 됐어요. 일주일뿐이 안 됐어요.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겠죠. 스마트폰 끊자마자 이제 저희 가장 강렬하게 저항하는 사람은 막내죠. 한이 3살짜리. 울고 불고 막 그래요. 울고 불고 막 매달리고 아빠 스마트폰 아빠 재밌는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가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별의별 거 다 해요. 얘가 말귀를 알아듣는데 시야를 안 가려요. 계속 기저귀에다 하고 저기다 하고.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하니야, 아빠한테 마음 상한 거 있어? 그랬더니 엉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아빠 미안하다. 그랬더니 하니가 저한테 아빠 시야하러 갈까? 그래서 시야하러 가자고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 아이나 똑같죠. 그래서 거기에 막 모든 게 모여져 있어요. 아이들 같아요. 자, 그런데 한 후반부 되니까 요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집을 나설 때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얘들아 아빠 갈게 이러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이래요. 세 살짜리가 이래요. 눈도 안 마주쳐요. 스마트폰 하느라고. 이거 사랑하느라고. 그런데 좀 괴롭지만 스마트폰 끊었잖아요. 아이들이 집에 있는 책 봐요. 같이 놀고요. 할머니가 시조 가르쳐주고 노래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요. 나한테 오고. 갈 때 둘 다 와서 앵기고 뽀뽀하고 눈을 마주치죠. 근데 한이한테, 한나한테 가장 아름다운 사람, 선한 사람,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한나 엄마입니다. 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불량식품들이 우리의 디스트랙팅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관계를 디스트랙팅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거짓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디스트랙팅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비리그 나오면 행복합니까? 돈이 100만 불, 200만 불 있으면 행복합니까? 플라스틱 서저리 막 하면 행복합니까? 벤츠 타면 행복합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보세요. 나는 거지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봤어도,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사람은 보진 적이 없어요.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증명하세요. 근데 속고 있다니까요. 우린 무엇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하늘 하나님이 아닌 땅의 시선이 박혀있는 다윗이 범죄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시선을 잃자마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윗은 전령을 보내죠. 보낼 이유가 뭐예요? 예, 보냅니다. 안 보고는 못 베기는 거죠. 3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23편 23장 39절에 보면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우리아의 이름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의 용사, 자기 부하의 아내잖아요.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만 접어야죠. 그런데 불러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밧세바를 불러서 바로 동침한 게 아니라 한 가지 팩트를 확인하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월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샤워를 그냥 찝찝해서 샤워한 게 아니라 피리어드가 끝나고 불결함을, 부정함을 깨끗하기 위한 리추얼한 클리닝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미. 그리고 불러서 확인하죠. 아,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어. 바로 지금. 그리고 나서 범해요. 여러분, 내추럴 피임이 있어요. 가임기가 있고요. 임신이 잘 안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임신이 안 되는 그 시기가 뭐냐면 월경이 끝난 그날이에요. 그때는 임신이 안 돼요. 내추럴 피임이 거기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날은. 그걸 확인하고 가늠한 거예요. 인텐션이 있죠. 이거를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속이려는 의도가 이미 있어요. 이 다윗이 심신이 미약한 게 아니라 정신이 말짱해요. 모든 걸 칼큘레이트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비록 왕이지만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위해 불임 기간에 확인하고 간음하죠. 고의로 범하는 고범죄예요. 근데 꼬여요.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죠. 밧세바가 임신하면 덜컥 임신합니다. 불임 기간인데. 불임해야 돼. 내추럴 피임인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신 거죠. 다윗의 범죄의 열매가 바로 밧세바의 임신이잖아요. 그 열매가 뚜렷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코너로 몰았어요, 다윗을. 그가 죄를 덮으려고 그랬는데 죄가 드러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는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하라는 찬스를 주신 거예요. 자기 허물이 죄가 드러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위기지만, 굉장히 쪽팔린 상황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죠. 다윗은 이런 모든 것들을 매뉴플레이트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어요. 갑자기 다시 계산이 돼요. 그럼 빨리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해서 우리아의 자식인 것으로 해야지. 막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모를 것 같아. 완전 범죄야. 그런데 엉뚱한 상황에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위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스예요. 그때 하나님을 나를 보라는 그런 찬스예요. 다윗이 그때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셨겠어요? 당연히 하셨죠. 그런데 이런 찬스를 못 써요. 왜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윗에게 가진 게 많았어요.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냅니다. 그런데 9절에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오자마자 술도 보내고 음식도 보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냥 커먼 센스잖아요. 고생하다가 지금 베케이션 받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런 누리라고 줬는데, 그럼 당연히 아내랑 자야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안 자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죠. 야, 너 무슨 일이야? 10절이에요.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묻죠. 햇사람 우리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갓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이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좀 찔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찔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찔렸나? 조금 찔렸나? 어쨌든 그는 어떤 행동을 해요? 이번에는 바로 자기 밥상으로 불러서 술을 먹이죠.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여요. 술 먹이면 필름 끊기니까 그냥 아내한테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술을 먹였는데, 이 우리아가 이 고집불통이 그냥 밖에서 자고 돌아가요. 참, 다윗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미련한 놈, 이 고지식한 놈, 이 진짜 기회를 줘도. 왜요? 우리아 손에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편지를 들려보내서 보내잖아요.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야, 내가 그래도 너 살리려고 내 딴은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네가 고지식해서 그래. 그리고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아는 왜 아내랑 안 잔 거예요? 좀 자지. 그냥 그걸 누리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우리아의 시선이 야영 중에 있는 언약궤에 있었어요. 그가 지금 다윗성에서 안전한 자리에,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야영 중에 있는 언약궤에 있었다고요. 그게 눈에 선한데 어떻게 제가 저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내 동료들이 저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습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유혹이 되지 않죠. 그리고 바세바가 그렇게 이쁘지 않았을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안 가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찬스를 받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순장, 뭐 목사, 전도사 아니어도 굉장히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는 분 있어요. 그분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구든, 뭐 형이든 누구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굉장히 쉽게 무시해요. 대학도 별 볼 일 없는데 나왔으면서 자기가 무슨 직분이 있어?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니 나이 많이 먹어서,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아름답게 사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싹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가진 게 있어? 뭐가 있어? 나보다 못났으면서 세상에서 인정받아?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나보다 아래인데 뭐 내 기준엔. 그러면 싹 무시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리포커스하게 도와준 헬퍼예요. 헬퍼. 천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아도 지금 보내주신 거죠. 우리아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싹 무시하죠. 왜요? 그에게 파워가 있었어요. 상황을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어요. 요압의 손에 손으로 적군의 손으로 죽일 기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던 거죠. 예, 그가 가진 복들이 화가 됩니다. 그가 왕이라는 것, 그가 군사가 있다는 것, 그가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진짜 나단이 그러잖아요. 이미 많이 있는 사람인데 어린 양 하나뿐이 없는 그걸 강탈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정욕뿐이 없는 악한 인생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거예요. 27절이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을 불량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그냥 덮으시지 않습니다. 이제 평생에 다윗의 인생은 쑥대밭이 됩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암논과 다말.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왕위를 보존해 주지만 자식이 다른 자식을 겁탈하고 자식이 다른 자식을 살해하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 아내들을 겁탈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신의 장수가 또 그 자식을 죽이는 이 모든 생지옥을 경험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다윗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이 생에서 받을 거 다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거를 confused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 좋은 예가 되죠. 자, 다윗의 범죄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사단, 마귀, 음란 귀신 씨인 한 여인의 유혹이 문제인가요? 바세바가 문제예요? 우리는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머지 바세바를 나쁜 여자로 사탄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황이 다윗이 이미 악한 사람이에요. 감추고 플래닝하고 이런 일을 꾸미는 것들이 그냥 단순 우발이 아니잖아요. 이미 악한 사람이에요. 바세바는 그냥 걸린 겁니다. 먹잇감으로 걸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바세바는 그저 힘없는 어린 암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범죄자는 불량배는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위기 가운데, 오히려 위기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던 다윗의 시선이 그의 풍요로움 가운데 땅에 떨어지자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이 구원의 확신에 너무 취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그런 하나님. 하나님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무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 속이고요. 그리고 그의 눈은 땅에 떨어집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통렬한 비난이 서신서에 넘쳐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들, 목사들, 전도사들, 리더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여러분의 바세바는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선해 보이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 바세바가 누구입니까?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바세바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스마트폰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나쁜 스마트폰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TV가 아니에요.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능력자이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세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 볼 일 없이 보이고요. 내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단 것들이 싸구려 불량품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품이 나타나야 가짜가 드러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은 것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열심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봐야겠습니다. 지난 어제 이제 가을학기 리더들을 이제 찾는 그런 시간을 지금 운영위 위원들이 같이 가졌습니다. 몇 가지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제안서가 어떠한 것인지 볼 텐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권면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장으로 섬기는 분들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런 권면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일 묵상일기를 씁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순원들과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되게 소소하고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의롭거나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보장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리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교우들도 같이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자,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뭐하라고 모아주셨겠어요? 여기서 학교 자랑하고 가진 거 자랑하고 누가 잘하나 경연대회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죠. 우리의 땅에 박혀있는 시선을 정말 복되고 구원이시고 참 영생이시고 모든 것 대신 진리이신 예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라고, 서로에게 우리아가 되어주라고,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어주라고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름다운 예수를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다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